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길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화려한 새해 전야 행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네, 시드니 불꽃놀이에 앞서서는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새해 전야를 맞아 시드니 일대에는 2,5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배치가 됐는데요. 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가득한 때, 하지만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2월 31일 밤 칼과 흉기로 무장한 남성들이 이 멜번의 한 식당 앞에서 남성 두 명을 공격한 후에 차를 타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또 새해 들어 거센 파도가 일며 뉴사우스웨일스 해변에서는 사고가 잇따르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2026년 호주의 임대시장을 예측해봅니다. 2025년에 호주 전국적으로 이 주택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과연 2026년은 어떨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어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굵직한 스포츠 행사들이 팬들을 설레게 할지를 알아보고요. 또한 LA 한인 이민 1세의 삶과 또 그 다음 세대가 마주한 시간을 진솔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도 만나봅니다. 그럼 2026년 1월 2일 금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 해변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해변 이용객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본다이 비치 참사 이후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소고기에 55% 관세를 예고하며 호주 소고기 수출업체들이 갑작스러운 무역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며 해변 이용객들에게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쿠비비치에서 실종된 25세 남성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루브라 비치에선 중국 국적 추정 25세 여성이 너울에 휩쓸려 숨졌고 미드 노스코스트 덤보건 비치에선 45세 여성이 물에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판비치에선 소형보트 전복으로 한 남성이 익사했고 14세 소녀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서프라이프 세이빙의 브렌트 마니에리 씨는 나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안선을 따라 지난 24에서 48시간 동안 상당한 파도가 발생했으며 이 파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ve had a significant swell along the coastline the last 24-48 hours. That swell is still around today. So we're expecting a number of beaches to be closed along the New South Wales coastline again.
마니에리 씨는 뉴사우스웨일스 해안선을 따라 다시 여러 해변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해변은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안가 접근을 고려 중이신 분들께는 반드시 순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직 경제사회 지도자들이 본다이 비치 테러와 관련해 연방 차원의 로얄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필립 로우 글렌 스티븐스 전 호주 중앙은행 총재, 제임스 패커 등 120명 이상이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렸고 사회 결속 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는 유족과 유대계 단체의 요구에도 연방 로얄 조사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대신 정보 치안 대응 검토를 시작했으며 혐오 발언법 개정, 전국 총기 환수 등 정부 대응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는 금리 인상 우려로 2026년 초 주택시장이 약세 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국 주택가치지수는 12월 0.7% 상승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드니와 멜번은 각각 마이너스 0.1%로 1년 만에 첫 월간 하락을 보이며 상승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팀 로리스 연구 책임자는 공급 부족이 가격 상방 압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월 1일 시행된 변경사항에 따라 호주 의약품 보조금 제도, PBS 적용 의약품 비용은 처방전당 25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됩니다. 이 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은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총리가 2025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내세운 후 지난 9월 통과됐습니다. 이 정책은 자유당 연립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노동당 고든 리드 의원은 전직 의료인으로서 이번 변경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tim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hat I saw people go without the medications that they need for their chronic illnesses. Those chronic illnesses then exacerbating to become acute illnesses.
리드 의원은 응급실에서 만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그러다 만성질환이 악화돼 급성질환으로 발전해 한밤중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감당할 수 있게 돼 오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우크라이나 단체 연합회는 호주 국립대학교가 러시아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과학자와 연구 협력을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립대학교는 러시아 핵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대변인은 외국 간섭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연구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우크라이나 단체 연합회는 호주 국립대에 러시아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연구 협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의 연구 보조금 심사 절차를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호주산 소고기 수입에 55%라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소고기 수출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무역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중국 당국이 수입 증가와 시장 경쟁에 대해 1년간 조사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유당 제인 흄 상원 의원은 이로 인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타격이 호주 농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7 방송 선라이즈에서 흄 의원은 이번 발표가 정부와 업계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We export around 300,000 tons of beef to China every single year. These quotas kick in at 200,000 tons. So you can see that why the industry is estimating that it's going to be a hit of around a billion.
휴무 의원은 우리는 매년 약 30만 톤의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한다며 이번 할당량은 20만 톤부터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가 약 10억 달러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이제 우리는 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모든 인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스위스 수사관들은 약 40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당한 스키 리조트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화재는 크랑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새벽 1시 30분쯤 새해맞이 인파가 몰렸을 때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부상자 중 호주인이 포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아직 안전하게 술집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으며 수사관들은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여러 시나리오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새해 전야 불꽃놀이 관련 사고가 3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저리 플레이스 건물 옥상 정원이 불꽃놀이 사고로 인해 불이 났으나 신속히 진화돼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경찰 팀 툴리 수석 지휘관은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We now have a 31-year-old Mickleham man in hospital with serious facial injuries. It appears he was watching a group of people setting off illegal fireworks outside homes in a court.
툴리 지휘관은 현재 31세 남성이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오후 9시 30분경 한 골목길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중 통제불능의 불꽃이 얼굴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또 다른 사건에선 자정 직전 자택에서 수제 불꽃놀이를 점화하려던 43세 남성도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엽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한국 정상의 답방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안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를 묻는 말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원화로는 96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8도에서 27도, 멜번, 폭풍우 가능성 있습니다. 16도에서 32도, 캔버라, 소나기 내리고 10도에서 낮 최고 29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21도에서 27도, 애들레이드, 맑고 16도에서 30도, 퍼스, 맑고 21도에서 34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13도에서 22도, 다윈, 소나기 내리고 폭풍우 가능성 있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맑고 영하 8도에서 영하 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스포츠 캐치업, 시네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올 한 해 스포츠 팬들을 설레이게 할 굵직한 스포츠 행사들을 들여다보고요. 또 시네챗 순서에는 미국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 엄소영 감독의 2022년 작품 LA 주류가게의 아메리칸 드림도 만나봅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2025년 들어 호주 전국적으로 주택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부동산 임대 시장에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요. 2026년 부동산 임대 시장을 미리 살펴봅니다.
Explainer.
통상적으로 여름에는 호주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임대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25년 들어 호주 전국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메인에서 리서치와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니콜라 파월 씨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새로 임대물을 찾거나 기존 임대물을 갱신하기에 여름은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파울 씨는 대학교의 학사 일정과 또 대학원 일정에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며 여기에 더해 연휴 기간 집주인들이 유지보수와 점검을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임대 광고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씨는 계절적으로 지금 임대물 리스트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세입자들이 절대로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국 공실률은 2% 미만으로 현재 부동산 임대 시장은 집주인이 이끄는 시장이라는 것이 파월 씨의 설명입니다. 파월 씨는 부동산 임대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심하다라며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놓일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도메인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지난 7년 동안 호주의 주택과 아파트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유닛의 경우에 주당 $750의 평균 임대료를 기록하고 있는 시드니가 가장 비싼 도시로 이름을 올렸고요. 주당 $490의 호바트가 가장 저렴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주당 $780의 평균 임대료를 기록한 시드니가 1위를 기록했고요. 또 호바트와 멜번의 평균 주택 임대료는 $580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호주 전역에서 주택과 유닛을 모두 포함한 평균 주간 임대료는 $65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파월 씨는 연방정부가 내놓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임대 시장의 압박을 줄여나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씨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임대 시장에서 수요의 일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빨리 체감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세입자가 주택 소유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마 이 정책의 목표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부동산 연구소의 리앤 필킨턴 소장은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또 임대료와 관련해서 가급적 일찍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필킨턴 소장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일찍 임대 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며 집주인은 최적의 상태로 집을 유지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또 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킨턴 소장은 집주인이 주와 테러토리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에게 적절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갱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임대료 인상을 수락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상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6년 부동산 임대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띌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부동산 임대시장의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부동산 분석그룹 코탈리티의 케이틀린 이지 경제학자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 씨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2026년에도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 씨는 정부가 시행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이 첫 주택 소유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첫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투자자들의 주택 가치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지 씨는 당장 임대료가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세입자들이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지 씨는 12월과 3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약 9%가 상승한 후에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평균 8.5%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통통 튀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스포츠 캐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을 맞아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굵직한 스포츠 행사들이 스포츠 팬들을 설레이게 할지를 함께 정리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What's Ketchup?
네, 이어서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를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린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고서 이제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2026년에는 유난히 주목할 만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꼭 눈여겨봐야 할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을 정리해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올해 큰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호주에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테니스 축제가 있죠. 바로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입니다. 올해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멜번 파크에서 열리는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이 이 그랜드슬램 4대 테니스 대회, 이 프렌치 오픈, 윔블던, US 오픈 중 가장 먼저 시즌에 포문을 여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 남녀 단식과 복식은 물론 주니어 대회와 휠체어 테니스까지 함께 열리는 말 그대로 종합 테니스 페스티벌인데요. 이 대회를 보면 왜 멜번이 호주의 스포츠 수도라고 불리는지 단번에 느끼실 겁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정말 이 호주 오픈은 특유의 축제 같은 분위기 때문에 해피 슬램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정말 호주를 대표하는 대축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테니스 경기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피크닉도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공연까지 즐기면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큰 축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연휴 시즌에는 테니스 경기 보러 간다기보다는 휴가 겸 네. 축제 즐기러 간다는 느낌으로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이 해피슬램이라는 별명도 사실 이 테니스 레전드 로저 페더러가 2007년에 처음 붙여준 표현입니다. 시즌 첫 그랜드슬램이다 보니 선수들도 오프 시즌을 마치고 돌아와 컨디션이 좋고 서로 반가운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사실 기분 좋아지는 별명을 붙여준 장본인인 로저 페더러. 로저 페더러도 이번 호주 오픈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한다고 해서 기대가 정말 큽니다.
맞습니다. 이번 호주 오픈에서 로저 페더러가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데요. 1월 17일에 호주 오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이 스페셜 이벤트 Battle of the World No. 1라는 이벤트 매치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세계 1위 출신 레전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로저 페더러를 비롯해서 안드레 에거시, 패트릭 래프터, 그리고 호주의 영웅 레이튼 휴잇까지 출연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같이 스페셜 매치를 한다고 하니 개막식부터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전에 호주 오픈이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4대 메이저 대회 한 해 모두 우승한 선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테니스에서 말한 이 진짜 그랜드슬램은 한 해 안에 이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US 오픈을 모두 우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사실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한 해에 모두 우승한다는 게.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인지 이 남자 선수 중에서 돈 버지가 1938년에 이 기록을 달성한 유일한 남자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명 많은 분들께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테니스 선수이자 이 패션 브랜드로도 유명한 프레드 페리입니다. 이 프레드 페리는 돈 버지보다 앞선 1934년에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면서 당시로서는 그랜드슬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수였는데요. 최근 들어 가장 근접했던 선수로는 이 노박 조코비치가 있습니다. 이 조코비치는 네. 2015년과 2021년에 각각 한 해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고 두 시즌에 걸쳐 4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해에 4대회 모두 우승하는 완벽한 이 캘린더 그랜드슬램에는 아쉽게 한 발이 모자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니스 하면 뭐 조코비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선수라는 건 분명한데요. 아, 진짜 그랜드슬램 한 해에 네 개 대회 모두 휩쓴다는 것은 조코비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군요. 자, 게다가 이 조코비치 이번 호주 오픈에 출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테니스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조코비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조코비치는 네. 세계 랭킹 1위를 역대 최다인 428주 동안 유지했었고요. 이 시즌을 세계 1위로 마친 것도 총 8차례. 이 역시 최다 기록입니다. 이번 호주 오픈에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하는 이 로저 페더러보다도 시즌 1위 기록이 3번이나 더 많을 정도죠. 현재 네. 38살임에도 불구하고 이 2026년 호주 오픈 출전을 앞두고 있고요. 호주 오픈에서만 무려 10번 우승한 선수입니다. 이 지금도 네. 세계 랭킹 4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조코비치를 한국 선수가 꺾은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모를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바로 정현 선수인데요. 이 2018년 네.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는 조코비치를 꺾고 8강에 오른 데 이어 4강까지 진출하는 이 대이변을 만들어냈는데요. 아시아 선수로서 호주 오픈 4강에 오른 건 무려 86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이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진짜 크게 높아졌잖아요. 네. 정현 선수는 진짜 한국의 테니스 붐을 이끈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기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조코비치가 기량도 한참 좋을 때였는데요.
네.
그런 선수를 정현 선수가 꺾다니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경기를 보고 아, 테니스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니스 붐에 한껏 올라탔었는데 아 그런데 그 조코비치가 아직도 38살에 세계 랭킹 4위 와 대단합니다.
네 진짜 하지만 이번엔 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최근 이 테니스 무대에서는 이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즈와 이탈리아의 야닉 시너 같은 이 20대 초반 선수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 이 두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메이저 대회 8개 연속을 나눠 가질 만큼 기량이 정말 뛰어납니다. 2025년 메이저 대회 4번 중에 3번을 조코비치가 이 젊은 선수들과의 준결승에서 패했는데요. 인터뷰에서도 이 초반 두 세트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나이가 야속하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코비치는 2025년 4개 메이저 대회 모두 이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이 기록을 세운 최고령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승 여부를 떠나서 조코비치의 도전은 그 자체 이번 대회를 보면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코비치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네 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 조코비치 선수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조코비치 선수의 그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결과도 궁금하지만 호주 오픈인 만큼 호주 선수들 활약도 기대가 되잖아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선수 있을까요?
네, 올해 호주 오픈에는 남자 선수 7명, 여자 선수 4명, 총 11명의 호주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이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볼 선수는 바로 알렉스 디 미누아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7위로 호주 남자 선수 가운데선 단연 에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최근 열린 니토 ATP 파이널에서도 이 세계 랭킹 2위 야닉 시너에게 패했지만 호주 오픈과 US 오픈에서 8강 진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이 홈 호주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네. 여자 선수 중에서는 마야 조인트를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세계 랭킹 32위로 호주 여자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랭킹을 87계단이나 끌어올린 19살의 라이징 스타인데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번 호주 오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와, 19살의 스타라니 정말 10대의 나이에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선수란 생각이 드네요. 호주 선수 알렉스 드 미노어는 물론 조인트 선수 활약도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호주 오픈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휴가를 못 가셨거나 또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멜번에서 호주 오픈 직접 관람하면서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즐겨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26년에 또 주목해볼 만한 스포츠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주 오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동계올림픽인데요.
아, 동계올림픽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이 호주와 한국이 각각 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다른 만큼 동계올림픽 전체를 지켜보는 재미가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동계올림픽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성화봉송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종목들을 특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호주가 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에리얼 스키잉과 스노보딩입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호주가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에리얼 스키인데요. 왜냐하면 여자 선수 4명이 모두 지난 시즌 세계 랭킹 탑10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어리 프리고 세계 10위, 그리고 에비 윌콕스 세계 5위, 다니엘 스콧 세계 3위, 그리고 세계 랭킹 1위가 로라 피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네 선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디어밸리 월드컵에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휩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 호주 에어리 스키 팀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와, 호주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압도적이군요. 그런데 에어리얼 스키 훈련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에어리얼 스키는 이 스키를 타고 점프대에서 공중으로 도약한 뒤 여러 차례 회전과 공중 동작을 펼치고 정확하게 착지해야 하는 종목인데요. 이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훈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호주는 눈이 내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번에 있는 이 전문 훈련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점프대 아래에 물을 채우고 스프레이를 이제 뿌려가면서 눈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정말 눈이 잘 오지 않는 호주에서 동계올림픽 스포츠가 정상급이라는 거 정말 주목할 만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스노우보딩도 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노우보딩에서는 테스 코디 선수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현재 세계 랭킹 8위. 이번이 두 번째 동계올림픽 출전입니다. 이 테스 코디는 2022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호주 최연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죠. 다만 부상이 잦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십자인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도 어깨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뷰에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해서 이번 대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의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도 좀 살펴보죠. 한국은 뭐 역시 뭐니뭐니 해도 쇼트트랙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밖에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은 이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피겨스케이팅인데요. 한국 네. 피겨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선수가 바로 김연아 네. 선수였죠. 김연아 선수 은퇴 이후로는 사실 피겨에서 큰 화제의 소식이 잠시 이렇게 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그런데 최근 다시 희망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남자 피겨에서는 차준환 선수가 지난해 할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 확실한 한국 피겨의 간판 선수로 자리 잡았고요. 또 여자 싱글에서도 김채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지난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이 메달 순위 종합 2위를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동계올림픽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호주오픈과 동계올림픽 말고도 올해 또 주목할 만한 스포츠 이벤트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많습니다. 먼저 3월에는 AFC 여자 아시안컵이 호주에서 열리는데요. 한국도 당연히 출전하고요. 특히 3월 8일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 대 한국 경기는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 중 하나라서 이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라면 표 구매하셔서 직접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역시 가장 큰 이벤트는 이 2026년 FIFA 월드컵이겠죠.
네, 그것도 올해 있죠.
맞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열리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7월 29일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팀이죠. 토트넘 호스퍼와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를 둔 여기 SBS 인터뷰도 했었죠. 와타루 네. 카미조 선수가 소속된 시드니 FC의 친선 경기가 시드니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커먼웰스 게임까지 이어지면서 올해는 스포츠 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그리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스포츠 캐치업에서 2026년에 열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올 초부터 스포츠 팬들이 꼭 챙겨봐야 할 굵직한 이벤트들 참 많습니다. 2026년 쉴 틈 없이 스포츠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주신 함린다 리포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스포츠 캐첩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시네챗으로 이어집니다.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희 리포터가 추천하는 SBS 온디맨드의 영화들. 네, 새해 첫 시네챗 시간에는 LA 한인 이민 1세의 삶과 또 그 다음 세대가 마주한 시간을 아주 진솔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만나봅니다. 미국 LA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 엄소연 감독의 2022년 작품 LA 주류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유아정 프로듀서와 권미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시네챗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메이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작품을 만나보게 될까요?
네, 오늘은 미국 LA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엄소연 감독의 2022년 작품 LA 주류 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 한인 2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2022년 같은 해죠. 같은 해 부산국제영화제 통해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었고 현재는 그 차기작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영화 제목만 들어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했던 그 많은 한인 1세 분들의 삶이 연상됩니다. 또 그분들이 일궈낸 미국 내 특히 LA 중심의 한인 사회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무엇보다 한인 2세 감독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소연 감독은 이제 본인과 같이 한인 1세 분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고 자란 2세들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류 상점 베이비라고 이제 칭하면서 부모 세대와 또 LA 한인 공동체를 향한 양가적 감정 속에서 또 다른 또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미국으로 향했던 수많은 한국 분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주류 상점을 열었고 일종의 약간 그 뭐랄까 작은 슈퍼나 상점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편의점 같은 느낌.
네.
이제 그런 상점들을 열었고 인종차별이나 무장강도의 빈번한 침입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키워나가면서 이제 살아내셨습니다.
30 years after the 1992 LA uprising, my family is some of the last generation of Koreans who still own liquor stores in predominantly black and brown neighborhoods. But even after all these years, when I step into my parents' store, it's as if we're stuck in time. My dad is the hardest working person I know. He manages the family liquor store 15 hours a day, 365 days a year.
그리고 아빠가 가게를 팔고 리타이어 하는 것이 아빠의 꿈이야,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깊은 갈등은 여전히 이제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이제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엄감독을 비롯한 이 세대들은 한인사회와 지역 주민들 간의 연대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특히 LA는 한인사회의 규모가 아주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공동체를 일궈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따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Whenever I feel discouraged, there's one person that inspires me. Danny, a fellow liquor store baby.
After my dad passing away, my mom running the store by herself, I ultimately made the decision to quit my job and do my thing here.
You didn't feel like you had to like forfeit your dream because of this.
Yeah, I'm happily here.
Maybe my fear of the liquor store has something to do with it. I might turn into somebody that I don't want to be.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문 닫아야 돼. 빨리 집에 가자.
진짜 싸움은
anti-blackness and Asian communities is severe. We don't have time. We have to educate ourselves.
특히 1990년대에는 우리도 잘 아는 LA 폭동과 총격 사건 등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간 일련의 일들을 모두 겪은 이민 1세대 분들과 또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자란 2세들 사이의 갈등, 어쩌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지혜로운 길을 찾고 또 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말씀 주신 그 과정이 영화 속의 감독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영화 초반부터 본인이 이제 직접 등장하여 그 엄감독의 이제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운영하시는 주류 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나 이거 촬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소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1세들이 생각하는 그하고는 갭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본인과 비슷한 배경의 다른 2세를 통해 세대 차이나 또 공존이라는 이슈를 다르게 풀어가는 과정. 또 보여주는데요. 1세 분들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2세들 본인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또 희망차게 전달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미래가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젊고 꾸밈 없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I want to honor my parents' struggles. Transforming the past and creating my own future. But most importantly, keep dreaming.
오늘 쓴의 책, 한인 이민 1세의 삶과 또 그 다음 세대가 마주한 고민을 차분하면서도 진솔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LA의 주류 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LA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 엄소연 감독의 22년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호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이민자 분들도 새로운 환경 속 세대 간 고민과 공동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미애 리포터 오늘도 특별한 콘텐츠 속에 고맙습니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1월 2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호주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네책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또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